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6. 교회의 기능.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의 네 권의 책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다른 교훈들, 하나님의 경륜과 인도하는 자들은 모든 다른 이들이 따르도록 기도 생활을 하는 것과 또한 자매들에게 냉철함을 겸한 믿음, 사랑, 거룩함 안에 거할 것을 명함 등의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더욱이 장로들이 세워졌으며 집사들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특성들을 가진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1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는 계속하여 선포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 안에서 나타난 바 되시고 영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한 최고의 높은 표준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교회의 표준은 3장 15절과 16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표준보다 너무 낮습니다. 이러한 표준에 이르기 위하여 교회는 디모데전서의 처음 두 장 반에서 묘사된 모든 특성들을 갖춰야 합니다. 다른 교훈들이 없어야 하며 하나님의 경륜이 계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인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가져야 하며 모든 다른 형제들은 그들을 따라 각처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자매들은 냉철함을 가진 믿음과 사랑, 거룩함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장로들과 집사들의 두 직분으로 교회의 행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는 이러한 종류의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적어도 어떤 점에서는 그와 같은 교회 생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보여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한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경건의 큰 비밀이요 육신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과거에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타남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타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에 의하여 쓰여진 이 네 서신들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락이 시작되었을 것을 보았음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찰력과 예견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언젠가 교회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는 이들의 대다수는 하락할지 모르나 적어도 소수의 사람들은 거룩한 표준에 따른 교회 생활의 실행을 위하여 선택되고 보존되고 세워질 것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회복과 오늘날의 조직된 기독교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일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의 회복 안의 상황이 하나님의 표준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격려받아야 합니다. 이 표준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이 육신 안에 표현된 경건의 큰 비밀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은 육신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타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하여 방문자들이 집회에 와서 그와 같은 나타남을 볼 때 그들은 의심할 바 없이 크게 놀랄 것입니다. 그들은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본 것과 다르다. 이것은 심지어 교회의 종교적인 예배와도 다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요.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모든 지방교회는 이러한 표준에 이르러야 하며 계속 이러한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타락에 있어서는 안 되며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남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표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3장 14절에서 바울은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들을 내게 쓰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이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이 서신에서 다룬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서신을 쓸 때 속히 디모데를 보러 가기를 바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15절은 계속해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고 말합니다. 너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은 바울이 이 책에서 지방교회를 어떻게 돌보는가에 관해 준 가르침들을 가리킵니다. 15절에서 바울의 말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권속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3장 4절, 5절, 12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도는 가족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과 권속은 한 가지로서 믿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처로서 이 집의 실제는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살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집 안에서 나타나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처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또한 그의 권속, 곧 그의 가정입니다. 구약에서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 즉 그의 가족은 각각 분리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취 안에서 거처와 가족은 하나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거처는 그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집 또는 권속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의하면 하나님의 가족은 그의 집입니다. 이것들은 분리된 두 가지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또한 그의 거처인 그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말할 때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언급합니다. 교회 안에 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교회에게 단지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 되셔야 합니다. 이방인의 사원에 있는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단지 사실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살아있는 성전인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움직이고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 또한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회는 함께 살고 움직이고 역사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권속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이 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은유적으로 말합니다. 기둥은 건물을 지지하고 터는 기둥을 붙잡습니다. 교회는 그와 같이 진리를 지지하는 기둥이요, 진리를 붙잡는 터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신약 안에 계시된 참된 것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이 모든 실제들을 지지하는 기둥이요, 붙잡는 터입니다. 지방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속한 진리와 실제를 붙잡고 짊어지고 증거하는 그러한 건축물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진리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요, 또한 그 기둥을 붙잡고 있는 터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대로 진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실제요, 내용입니다. 이 경륜은 두 비밀, 즉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구성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머리와 몸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실제의 내용입니다.
경건의 비밀.
16절은 그리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6절에 있는 접속사 그리고는 바울이 15절에서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끝마치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오, 교회는 엄청난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바울이 16절의 시작에서 접속사를 사용한 것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 이상의 어떤 것임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또한 경건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집이요, 기둥이요, 터요, 또한 경건의 비밀입니다. 문맥에 따르면 16절에 있는 경건은 단지 경건한 것일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것, 곧 교회 안에서 살아 나타나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들에 의하여 우주적으로 널리 인정되어져야 할 큰 비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는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인 교회는 분명히 하나의 비밀입니다. 비밀은 언제든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설명되어질 수 없는 무언가를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일 뿐만 아니라 또한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표현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합당하게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 천사들은 그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한편으로 선한 천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을 볼 때 기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악한 천사들과 귀신들은 두려워서 떨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불못으로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의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일 천사들이 다윗성 베들렘 햄에서 주 예수의 나심을 기뻐했다면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증가요, 확장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볼 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살아 나타내시고 귀신들과 대면하셨을 때 귀신들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적어도 한번 그들은 주 예수님께 그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 것을 구걸했습니다. 만일 귀신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떨었다면 그들은 또한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남에 떨지 않겠습니까? 의심할 바 없이 교회가 하나님을 살고 그분을 나타낼 때 귀신들과 악한 천사들은 무서워 떨 것입니다. 모든 지방교회는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모든 지방교회는 마귀의 때를 단축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교회들이 하나님의 표준에 이를 때 천사들은 노래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귀신들과 악한 천사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이 그는 육신 안에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말할 때 갑자기 관계대명사 그를 사용한 것은 놀랄만한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생략되었지만 그것이 경건의 비밀로서 육신 안에서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밀에서 근원으로 전환된 것은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임을 의미합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합당한 교회의 생활이며 또한 그와 같은 생활은 육신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는 육신 안에서 나타난 바 되시고부터 영광 안에서 올리우셨음이라까지의 16절은 초기 시대부터 교회의 찬송에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16절의 첫 부분은 경건의 비밀에 관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하나의 문제로서 경건의 비밀에 관련하여 그것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것을 기대했을 것이지만 그가 그는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한 것은 경건의 비밀은 사람이지 단지 어떤 문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사람은 그의 몸을 가지고 있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과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육신 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육신 안에서는 사람의 모양이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 안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그는 사람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영 안에서 인정되셨습니다. 인정되셨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생에서 단지 그 영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영에 의하여 의롭다 함을 입으시고 증명되고 의와 의로움으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분은 육신 안에서 나타나셨지만 영 안에서 인정받으셨고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육신 안에서 나타나셨지만 영 안에서 살았고 영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분의 변형과 그분의 부활은 모두 그 영에 인정하심입니다. 더욱이 부활 안에서 그분은 심지어 경건의 비밀로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시기 위한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분과 그의 지체들을 육체를 따라서가 아닌 영을 따라서 알아야 합니다. 육신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영 안에서 인정받으심이요. 그 영은 우리의 영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 인정하심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살고 행동해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인생과 승천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만국에서 전파되셨습니다.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이신 그리스도는 오순절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포함한 만국 가운데 복음으로서 전파되셨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믿음바 되셨습니다.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체현인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구주와 생명으로 믿음바 되었고 영접되셨습니다. 바울은 16절을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는 말로 끝맺습니다. 이것은 영광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의 순서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가 만국 가운데서 전파되심보다 앞섭니다.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면에서는 마지막 사건으로 열거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영광 안에서 올려졌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지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뿐 아니라 또한 몸인 교회도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임을 암시합니다. 교회가 처음 두 장에서 지시한 가르침에 주의하며 3장에 게시된 대로 장로들의 보살핌과 집사들의 봉사가 완전히 세워질 때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권속으로서 그리고 세상에게 하나의 간증으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몸에 거룩한 실제를 짊어지는 진리를 지지하는 기둥과 붙잡는 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인 그리스도의 연장이 됩니다. 이것이 경건의 큰 비밀, 곧 육신 안에서 나타남으로써의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분에 대한 전파가 시작되기 전에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지만 바울이 이것을 단지 전파된 후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상에서 믿음바 되신 후에 마지막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영광 안에서 올리우셨다는 것이 단지 그리스도의 승천뿐만이 아니라 또한 교회의 휴거까지도 포함할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에 대한 전파가 시작되기 전에 올려지셨지만 그러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신 후에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신 후에 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는 이 구절이 단지 육신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타남이신 머리뿐 아니라 또한 이 나타남의 연속인 몸을 말한다는 분명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논리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머리가 그의 몸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영광 안에서 올려졌고 몸인 교회 또한 영광 안에서 올려질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둘 다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육신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